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선교지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면 우리가 접대 인도 콜카타의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 우리 미탈이 할다 사모님하고 또 남편 목사님이 오셨는데 남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지금 보면 우리 한성 선교사님이 이제 KBS 신학교에서 시장 쪽으로 물을 사러 보냈더니 KBS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큰 도로로 나오는 길 자체가 봉쇄되어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좀 지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방역수칙을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호사님들도 아프셨다가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전화로 말씀하실 때에 정말 기대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대하고 있기는 우리 교인들은 단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만 잘 실천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잘 지키시고 안전하게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움직이며 살잖아요. 움직이며 사는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게으른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손이 게으른가요? 그럴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손을 안 움직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발은요? 그럼 눈은요? 귀는요? 입은요? 가만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게으른 곳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과학에서 보면 사람 몸 중에서 가장 게으른 곳은 뇌입니다. 뇌가 제일 게으르대요. 이 게으르다 표현한 이유는 워낙 많은 정보가 이 속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복되는 것은 제끼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가면 냄새가 나다가도 조금 앉아있으면 냄새를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뇌가 그 판단을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차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단하게 자동으로 다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가 게으르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귀찮다, 간단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뇌는 계속되는 자극은 끊어버리려고 한다. 또 반대로 한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틀이 딱 잡혀버리면 그걸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 바꾸지 않느냐? 그 사람이 고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편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버리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뇌는 한번 고정되고 자동적으로 딱 습득이 되면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 대구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고 한 곳에서 오랫도록 산 사람들은 그 지역 특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삶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자동적으로 쉽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워낙 편한 거예요. 그래서 뇌는 게으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신앙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는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것 그것만 알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박히면 그게 잘 바꾸기가 정말 힘든 거죠.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일단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약간씩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빨갛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강도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그 낙원은 또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게 안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살아요. 그냥 장례식에 가서 천국 가셨다.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죽어서 가는 나라구나. 쉽게 딱 생각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천국과 우리 신앙생활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왜? 죽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그 인상이 딱 갖다 붙어버렸어요. 천국이란 번역 자체가 사실은 되게 아쉬운 번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국은 무조건 죽어서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나라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의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죠.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생각한 것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세워져서 독립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딱 겁을 내버리고 딱 때려가지고 금이 쫙 가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듣는 이야기 아니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니까 이해는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귀환한 이후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로 500에서 60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딱 깨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게 그 유대인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생각하면 나아가면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가죠.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은 이미 오늘 새벽에 계속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네 백성, 내 백성을 이야기해요. 너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놓고 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면 그럼 예배드린 나라는 누구야? 그러면 밖에는 열방이야.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번져나가야 돼요.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거룩해요. 딱 들었어. 근데 그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거룩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뭐지? 아, 더러운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 상태로 출애굽기부터 따지면요. 몇 년이에요? 거의 1500년을 그냥 와요.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고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개다.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십계명에 나오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그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딱 들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그래, 죽는 건 나쁜 일이지.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반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폭력을 가느냐? 뭐가 문제냐? 난 십계명을 지켰다. 육계명에 죽이지 말라고 되지 않느냐? 난 죽인 거 아닌데. 반쯤 죽였지. 다 죽인 건 아니다. 아니면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요, 말로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완전히 다 파탄이 일으켰어.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그런데 자기는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십계명을 범했냐? 난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말란 명령이 딱 스톱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구나. 그러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죽이지만 않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걸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십계명 지킨다,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특히 육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러면 생명이 사람밖에 없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람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도 짐승도 나보다 약한 자도 죽어도 마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확장되는 거지 여기까지 딱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10개밖에 없지만은 우리 생활 전체를, 아니면 이 우주 전체를 다 끌어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멈춰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읽으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 뭐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백성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이 바깥에 있는 놈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는 자에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시간 지나게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바깥은 어둠이에요. 전도하다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안 들어. 그러면 망하기로 작정된 놈이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만이 돼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 식으로,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세상과 단절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요. 아니, 논리적으로도 내가 뭔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냐고요. 그럼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방향이 여기 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좁은 생각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가는 거는요,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너무 좁았던 거예요. 여기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도는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흘러나가는 사, 번져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끼리냐 교회 바깥을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 나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 모였다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사회의 사람들 만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집에 기르는 개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마당에서 있다가 애들 들어온데 뭐, 그래서 아들하고 뭐 안 좋은 일에서 막 뭘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얼굴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걔가요, 조용히 있어요. 안 짖어요. 꼬리도 안 들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분위기가 좋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짖고 막 뛰다니까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번져나가는 걸까요? 내가 미움에 가득 차 있는지 기분 나쁜지를 짐승도 알아채고 주위 사람 다 알아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은 이걸 해야 하나님 나라를 번져가게 하는 겁니다 하고 말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바깥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일주일에 하루가 주일 예배드린다 치면은, 그러면 대부분의 80, 90%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번져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소시켜서 이 안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 교회로 끌고 오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들어오면 양육도 하고 가르치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에만 이루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미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멸망받을 놈들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끼리 여기 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밖에 있다, 그죠?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태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에서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몽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제 친구가 또 몽고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관심 있게 소식도 듣고 이제 챙겨 듣고 있는데요. 몽고 사람들이 이제 설문을 한 거죠.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냐 물었더니 첫 번째가 대본 나오는 것처럼 뭐 K-POP, 한국 음악이 참 좋더라. 뭐 그 외에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아주 발전된 나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즘 보면 이제 뭐 치안이 정말 잘된 나라, 뭐 이런 인상들이 많이 있어. 또 한국 사람들은 뭐 피부도 희고 잘생겼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상 중에서 딱 거슬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래서 났어요. 미친 기독교인이래서 났어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 나라에 선교로 들어온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미쳤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왜 이래? 정말. 이게 이제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거죠. 공격적인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학을 공부를 해보면요, 이전에 그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대영 제국을 건설했을 때에 그때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뻗어 나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들어가면 선교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과 토인들과 부족들을 어떻게 하느냐, 깔아뭉개면서 들어가요. 깔아뭉개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오버에 불과한 영화에 제가 보면 선교사 들어가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해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 토인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구장에게 찬양을 들려주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다. 저런 짐승과 같은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받는 그 사람들을 낮춰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거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 건물이 없어도 자주 모이지 못해도 심지어 예수 믿는 날을 확 드러내지 못해도 그 사람 속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저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자랐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니까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흥이 나고 막 기쁨이 나고 이러면요, 제가 순위교회 자라면서 했던 전도 폭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해가 막 와 이런 거 막 하고 싶어. 그게 마음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렇게 뭔가 재미가 있고 신앙에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너무나 익숙한 건데 그러나 지금은 보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내려왔냐고요. 그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말씀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룰 것인가? 내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룰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한 사람은 사명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니까 교회 내에서 특출한 자, 은사 받은 자가 사명자라고 생각해서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아이고 왜 내한테 왜 이러냐고, 나는 신학교 가기 싫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명자를 받으면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성경에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 외에 성도들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세상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여러분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이라 했지 특별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죠. 결국은 이걸 좀 더 확장하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단체에 속하거나 어떤 일을 많이 할 때 보면요, 믿지 않는다고 나는 속해 있는 나라가 달라요. 소속이 틀려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르다는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앉혀놓고 읽히고 읽어봐라, 네가 죄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교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나도 사명자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그 나라가 번져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바깥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긍정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게 상상해 보시라고요. 번져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번져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내가 가는 그곳에서 번져 나가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환상이 보이세요? 환상이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가서 번져 나가는 거죠. 그 상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밖에 나가서 살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번져 나가면 세상은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금방 망할 것 같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연하기 전까지 313년이니까 한 300년 정도로 잡고요. 300년 정도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핍박받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련이 되는 그 시대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뭉쳤다가는 잡혀가니까.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번져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300년이 흐른 후에는 로마 제국의 그 왕실의 왕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 딸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게 전도지 돌리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번져나가게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라도 분명히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를,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것과 사실은 같은 거죠. 우리가 뭘 믿느냐? 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아서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있느니라. 그걸 가진 자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틀을 바꿔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억나시죠? 우리 안에 있다 이 말 자체가 여기에만 하나님 나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바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깥을 바라보고 성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전체 이 영성 훈련 목표가요, 한 사람이 교회 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사명을 띠고 나가는 거죠. 그게 5월 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내 속에 있어, 이것은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주위 사람을 살려야지, 옆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어떻게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경산에도 어떤 교회는 10몇천 되는 빌딩 맨 꼭대기 교회가 있었는데요. 전도한다고 금요일날 집회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인 내에서 7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탔을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그럼 그 건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폐쇄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생각해봐도요, 잘 생각해보면 내 생명이 중하면 남의 생명도 중한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때려잡거나 죽이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좁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 나눠주시고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막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밖에 나가 만나러, 사람 만나러 나가잖아요. 저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마스크 벗고 막 그런 게 어딨노 이렇게 안 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 만나고, 그리고 신방하러도 직장 가가지고요,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밖에서 만나고 손 흔들고 하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 내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밖으로 번져나가는구나,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